3월 25일 월요일 아침 마케팅 트렌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기사는요, 소셜에 관련된 기사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소셜에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 국민 인스타그램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해서 갖고 와 봤는데, 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인스타그램을 한다. 이용자 수가 5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라고 해서 바로 표로 한번 볼 텐데, 네. 2024년 2월 기준으로 인스타그램 이용자 수가 2,430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지는 해에 가깝죠. 사양 매체에 가까운데, 현재까지도 840만 명 정도가 안드로이드랑 iOS 합쳐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희비가 5년 새 엇갈렸다. 페이스북 사용자는 2019년 대비 35% 정도 줄었고요. 인스타그램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95.8% 증가했다. 2019년 대비해서. 세대별로 봤을 때는 페이스북은 5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줄었다. 이 말인즉슨 아직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감소율이 56.7, 49.6%로 컸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10대들이 페메를 쓴다 이런 것도 이제 옛말이죠. 네, 다 인스타 DM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릴스 도입 이후에 사용자가 급성장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SNS는 인스타그램 2,430만 명, 그리고 부동의 2위 네이버 밴드 1,874만 명, 그 다음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틱톡. 틱톡이 아직은 5위 정도 됩니다. 67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X,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년째 부동의 2위를 지키고 있다.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성분들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30대, 40대 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대 같은 경우에도 많긴 한데, 10대가 30대, 40대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비중에 봐선 낮았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20,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페이스북은 조금 이제 지는 해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소셜의 어떤 동향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가 구 트위터, 현 X, 요즘 상황을 보면은 조금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잘 되는 반면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X 자체는 인수 이후에 계속해서 좀 안 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잘 나가는데 X만 X 됐네요. 제목을 잘 뽑았네요, 기자가. 네,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의 모바일 앱의 전 세계 활성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5% 감소했다. 자, 이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냐. 스냅챗은 8.8%, 인스타그램은 5.3%, 페이스북은 1.5%, 틱톡도 0.5%가 증가했는데, 그 트위터만, X만 15% 정도 사용자 수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현재 이제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약 미국에서 2,700만 명 정도. 요것도 심지어 전년 동월에 비해서 18% 감소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트위터에 실망을 했을까 봤을 때, 노골적인 컨텐츠들이 너무 많다. 그쵸? 좀 다소 좀 이렇게 선정성 있는 콘텐츠들이 트위터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플랫폼 기술 문제, 짧은 영상 플랫폼의 위협, 그러니까 쇼폼도 이제 터져 나오고, 예전엔 트위터로 했지만 요즘에는 뭐 틱톡이나 스레드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X 자체도 조금 잘 안 된다 라는 소식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SNS 서비스 소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자, 네이버에서 블로그 모먼트 그리고 클립,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통합해서 쇼폼 서비스를 강화한다. 블로그 모먼트가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 올릴 때 짧은 영상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은 원래 네이버에서 밀고 있는 동영상 쇼폼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합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네이버가 편집 및 탐색 기능이 고도화된 클립 에디터와 뷰어를 정식 출시하고 네이버 블로그의 쇼폼 서비스 모먼트를 클립에 통합했다. 자, 클립 에디터와 뷰어를 출시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클립 에디터는 이제 그 쇼폼을 편집하는 일종의 영상 편집 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블로그 모먼트를 통해 지난 4년간 300만 개 이상의 쇼폼 컨텐츠가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도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이제 쇼폼이 아무래도 대세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 쇼폼 영상을 계속해서 키워서 트래픽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면 이제 쇼폼 영상을 보다가 네이버의 또 강점이 그 블로그도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라이브 커머스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다가 쇼핑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끔 만들고, 그쵸? 블로그를 보다가도 바로 쇼핑이나 라이브 커머스로 이동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연결 생태계를 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쪽에서는 이제 이런 블로그 모먼트랑 클립 같은 서비스로 쇼폼 이용자들을 잡으러 간다라고 기사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SNS의 소식으로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요즘 좋지 않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의 어떤 잘 팔리지 않는 이슈,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반독점 이슈, 그리고 과징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애플이 좀잘안 되다 보니까 경쟁사인 구글하고 손을 잡는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AI 인공지능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이제 등에 업고 코파일럿이라든지 챗GPT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그동안 10년 동안 애플카 개발한다고 해서 AI를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나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가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아이폰 내에 구글 AI를 탑재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완전 이제 좀 상반된 두 기업인데 자, 아이폰에 구글 제미나이 탑재가 추진된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서 MS와 오픈AI 진영에 밀린다는 평가를 받는 애플과 구글이 전략적 제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자, 애플 아이폰에 구글의 AI 제미나이를 탑재하려는 시도다. 세계 AI 업계의 합종 연횡이 본격화되고 있다. 합종 연횡. 조만간 출시한 아이폰에 iOS 18 모델 자체의 그 AI 파트너를 찾고 있다. 근데 구글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애플은 구글과 라이선스 계약을 논의 중이며 오픈 AI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두 기업은 10년 넘게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에서 안드로이드와 iOS로 세계를 양분해 왔다. 그러나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MS 진영에서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알파고가 떠오르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AI는 역시 구글이지.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꽉 잡고 있죠. 애플도 사실은 투자가 늦어져서 AI에 1등을 내줬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서로 상반된 안드로이드, iOS 두 개의 이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두 기업이 하나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동맹을 맺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삼성의 어떤 부품도 애플 아이폰에 들어오고 하듯이 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AI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이제는 그 핵심 자체가 온 디바이스다. 온 디바이스가 뭐냐면 이제 인터넷 없이도 AI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앞으로 뭐 가전제품이든 스마트폰이든 모든 AI 체제가 이제 온 디바이스로 간다라는 겁니다. 온 디바이스란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온 디바이스 스마트폰 PC 자 2023년 지난해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해였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화두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온 디바이스로 옮겨가고 있다. 왜 지금 온 디바이스 AI가 떠오르는 걸까? 온 디바이스란 쉽게 말해 인터넷 연결 없이 작동하는 인공지능이다. 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데이터와 사용자가 가장 가까운 끝단에서 연산한다는 의미에서 엣지 AI라고도 불린다. 클라우드 기반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전력 소모가 큰데다 인프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래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 로딩이 걸린다든지 로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서버로 보낼 때 보안적인 이슈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필요성이 생기고 기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응답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고 보안도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갤럭시 S24를 비롯해서 이후에 나오게 될 모든 AI 그 디바이스는 인터넷 연결 클라우드형이 아닌 온 디바이스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네. 그다음 이제 애플도 하반기에 출시할 아이폰 그 16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심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PC에서도 마찬가지로 온 디바이스로 가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온 게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그 윈도우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윈도우 키가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 키, 키보드에. 예. 윈도우 키가 있는데 이제는 코파일럿 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키보드에. 코파일럿이 뭐냐면 그 MS에서 만든 그 생성형 AI 그 솔루션. 그래서 엑셀에다가 이제 코파일럿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표좀 만들어줘라고 하면 만들어주는 거고, PPT에다 시키면 PPT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이제 코파일럿 키가 들어간다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챗 GPT가 우리가 검색 서비스를 쓰는 경험이 바뀐 느낌이라면 이제는 온 디바이스를 통해서 내 옆에 붙어 있는 정말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그런 에이전트 개념이 와닿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애플의 행보와 AI의 소식까지도 한번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3월 25일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채팅창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달 정도 너무 그 중국 이커머스 얘기만 한것 같아서 중국 이커머스 얘기는 좀 뒤로 뺐고요. 다른 소식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LG에서 가전제품 구독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덧 한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 매출이 어느덧 1조 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LG에서 무슨 가전 렌털하길래 사업이 1조 원이나 돼? 라는 생각도 드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V도 구독하는 시대다. LG 가전 렌털 사업 연 매출 1조 눈앞이다. 2020년에는 5,900억 정도 됐는데 작년에 9,628억 원으로 매출이 껑충 성장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구독을 할까 궁금한데 LG전자의 가전 구독 사업이 매출 1조 원을 눈앞에 뒀다. 구독 품목을 정수기와 냉장고 등 생활 가전뿐 아니라 TV와 노트북 등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고객층을 늘려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도 어제 그 여름을 맞이해서 에어컨을 LG 거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새벽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케어십 서비스라고 해서 구독 서비스가 붙더라고요. 예. 네. 그런 형태로 정수기랑 냉장고가 일단 구독이 제일 많다고 해요. 자, LG전자의 지난해 렌털 매출액은 약 9,628억 원으로 딱 1년 전보다 정확하게 31% 성장했다. 굉장한 수치죠? 예. 업계에서는 LG전자가 렌털 품목을 늘린 것이 성장을 견인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렌탈 가능한 제품은 총 21개 품목이라고 합니다. 뭐 안마 의자, 뭐 공기청정기, 뭐 대형 가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선보인 업가전 2.0 또한 구독사업 강화 요인으로 꼽힌다. 업가전 2.0이 뭐냐면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사용하는 내내 맞춤형 서비스를 유도를 하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케어십 서비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처럼 과거에는 그 전자제품 판매 기업들이 제품 판매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이후에 고객 경험, 컨텐츠와 서비스, 구독 등 무형의 사업을 제품에 접목한 형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약정 방식도 다양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제 일시불 구매만 팔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리스, 렌탈, 장기 렌탈 이런 것처럼 좀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에서 렌탈 서비스를 가지고 매출 1조 원을 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가전을 소비하는 방식이나 트렌드 자체가 변화된 거니까요. 그런데 요즘 그 가전에 대한 트렌드를 보면 이제 핵 개인 사회, 1인 가정,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방 가전은 또 대용량으로 가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해요. 크면 클수록 좋다. 주방 가전 대용량 경쟁. 1인 가구 증가 핵가족화에도 대용량 다기능 트렌드가 두드러지고 있다. 자,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핵 개인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전을 구매할 때도 경제성과 효율성을 면밀하게 따지며 더 작고 가벼운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 하지만 냉장고와 밥솥을 비롯한 일부 가전제품에서는 여전히 큰 크기와 용량을 고집하는 거거액선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가 거거액선 하면 사실은 TV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TV뿐만 아니라 냉장고와 밥솥처럼 이런 대형 가전에서는 아직 그 트렌드가 큰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전자레인지 같은 주방 가전도 오히려 커지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좀 궁금한데, 뭐 가습기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거거익선 가전이라고 합니다. 에어프라이어라든지, 그렇죠? 밥솥이라든지. 자, 제가 제일 기사를 소개하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어그로를 끌어놓고 나서 이게 왜 그런지를 안 써놓은 기사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사이트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아, 사실관계가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이유가 나와 있진 않네요. 저 같은 경우엔 저도 이제 혼자 살고 있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세탁기에 이불 빨래가 가능한 제품 쓰고 냉장고도 500리터를 사실 쓰고 있는데, 사실은 혼자 산다고 작게 살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제일 큰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혼자 산다고 해서 이불도 맨날 빨래방 가서 빨아야 되고 냉장고에 넣을 자리 없어가지고 막 구겨 테트리스 구겨놓고, 사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아주 넓진 않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실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그 광파 오븐 기능하고 또 합쳐진 그런 형태로 또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집이 작다고 해서 삶의 크기까지 줄이고 싶진 않은 겁니다. 뭐 그런 심리가 개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추론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뭐 재밌는 기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그 코스메틱 쪽그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코스메틱 쪽에 우리가 그 올리브영 다음에 세포라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세포라? 네. 코엑스 가보신 분들 한 번쯤 보셨을 건데, 글로벌 화장품 편집쇼, 그러니까 외국의 그 올리브영이죠. 세포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망해가지고 한국에서 철수한다라고 기사가 나왔네요. 글로벌 화장품 편집숍 세포라가 올리브영에 밀려서 철수한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CJ 올리브영 독주 체제가 굳어질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자, 세계 최대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아 굉장히 힘들어요. 뷰티 편집숍 세포라가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국내 상륙 6년 만이다. 자, 글로벌 브랜드의 강점을 안고 한국 시장에 도전했지만 CJ 올리브영의 벽을 넘지 못했다. 우리가 H&B샵이라고 하죠. 헬스앤뷰티샵이라고 하는데 올리브영의 독주가 계속될 전망이다. 자, 세포라가 이제 5월달 이제 영업 종료를 이제 알렸는데, 전 세계 35개국 3천여 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힘을 못 썼다. 해외 고가 화장품 판매 위주의 전략이 실패의 주 원인이었다. 사실은 사람들이 실속형 소비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세포라는 여전히 메이저 제품, 비싼 제품에 치중을 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화장품 매출로 꾸리면서 전년보다 85% 매출이 증가한 반면에, 세포라는 정반대의 전략이 실패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이에 앞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S의 랄라블라, 뭐죠? 랄라블라 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랄라블라랑 롭스도 망했었잖아요. 네, 부츠라는 브랜드도 있었습니다. 결국엔 올리브영만 굳건히 살아남았습니다. 마치 쿠팡처럼 이 산업 자체를 독식해가는 뭐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 뭐 올리브영에 대한 그 마케팅 비즈니스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예. 굉장히 좀안 좋은 얘기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이 독주 체제로 이제 이어간다. 현재 2023년 기준 전국 매장 수 1,316개. 동별로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장품 얘기를 하면서 요즘 그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소비한 트렌드 자체도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신발처럼 밖에 나가서 신어보고 산다 이런 개념처럼 화장품은 무조건 발라보고 사야 된다라는 어떤 불변의 원칙 같은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옛말이라고 해요. 빠른 배송 초저가의 엄지족 급증, 모바일로 바로바로 산다는 거죠. 자, 화장품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옮겨 붙었다. 모바일 거래에 거부감이 없는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화장품 거래액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뷰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졌다. 자,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1년 전 대비해서 화장품 매출액 증가가 2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승률로 보면은 전체 산업에서 3위. 그만큼 모바일로 화장품을 구매하신 분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 중 77%가 모바일 매출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화장품을 온라인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7명은 핸드폰을 산다는 거죠. 자,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구매 경험이 이제 늘어나서 익숙하게 자리 잡았다. 더 이상 발라보고 사지 않는다. 트렌드 자체가. 그쵸?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옴니채널 변화를 꾀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주문하고 온라인으로 받고,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수령하고,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색조 같은 경우에는 매장을 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튜브 컨텐츠를 보고 바로 모바일로 구매하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는데, 헬스 플러스, 네, 웰니스 전문관을 오픈했고요. 현재는 올리브영 전체 매출의 한30% 정도가 온라인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적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도 로켓 배송으로 BD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밖에 이제 뭐 컬리라든지, 네,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죠. 최저가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 자, 요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화장품 자체도 꼭 오프라인에서 산다는 편견이 깨지고 온라인, 특히 모바일로 많이 이제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세포라의 영업 종료 소식과 좀 대비되는 게 사실은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뷰티가 요즘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올리브영의 대항마가 될수 있을까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이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할수 있었던 걸까? 살펴볼 텐데. 자, 세포라의 철수 소식이 전해진 반면에 다이소가 계속 잘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업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떠오르는 뷰티 신성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소입니다. 주로 간단한 마스크팩 정도를 취급하던 다이소의 뷰티 카테고리가 떠오르면서 어쩌면 올리브영과 경쟁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다이소는 최근 뷰티 카테고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는 뷰티 브랜드가 4개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 다이소 가면은 뷰티 입점 브랜드가 30개가 넘는데요. 예. 총 판매 품목은 300종에 달한다. 들어본 적도 없는 듣보잡 화장품이 아니라 미샤로 유명한 에이블시앤시, 네이처리퍼블릭, 클리오, 투쿨포스쿨 등 코스메 로드에서 한자리하던 브랜드들이 다이소에 입점이 현재 돼 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VT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히트를 하면서 품절 이제 대란을 빚기도 했고, 여러 브랜드가 다이소에 들어와서 재미를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생 중견 브랜드 중심으로 매출액과 인지도를 높이는 일련의 과정이 10년 전 올리브영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이소는 올리브영의 경쟁자나 대체자가 될수 있을까? 다이소는 기본적으로 특정 제품을 사기 위해 들르는 곳이 아닌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충동 구매가 많이 벌어지는 매장이다. 인지도가 낮아도 신규 브랜드가 선택받기 좋다라는 거죠. 올리브영도 사실 성장하게 된 계기 자체가 LG 생건이나 이런 대기업 제품을 팔아서가 아니라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선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랄라블러나 롭스가 잘안된 이유도 사실은 그런 혁신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이소도 기회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다이소 한계도 있다. 왜 한계가 있냐면 사실은 이 금액 자체가 5,000원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5,000원이 넘는 제품을 팔기가 힘들다는 거죠. 결국에는 간단한 제품은 판매가 유리하지만 조금 더 심도가 들어가는 제품은 사실은 1, 2만 원짜리는 팔기가 좀 어렵지 않냐. 다만 앞서 지난해 VT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히트쳤던 방식을 응용을 해보자면 5,000원이라는 그틀 안에서 역으로 가성비 높은 샘플을 먼저 이용을 해보고 이후에 여기서 반응이 온다. 다이소가 테스트베드에서 만약 반응이 온다라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올리브영에서 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샘플 플랫폼, 우리가 백화점 팝업스토어에서 반응을 보고 나서 본점 입점을 하듯이 이런 형태의 테스트베드 전략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올리브영, 아니 올리브영 아니죠. 그 세포라의 대안이 될수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3월 25일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채팅창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물 한잔 먹고 또다시 중국 이커머스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매주 알리익스프레스 소식을 안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유통 이제 격전 상태이니까요. 지난주엔 또뭘 했냐? 알리익스프레스가 14억 원 정도의 쿠폰을 풀었다라고 합니다. 14억 원 정도의 쿠폰을 풀었는데 하루 만에 동났다라고 해요. 계란하고 딸기, 특히 요즘에 이제 그 신선식품 물가가 올라서 난리인데, 과일하고 이제 이런 식재료 자체를 1,000원에 파는 이런 프로모션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이 주요 내용만 제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에서 3월 18일 날 창립 기념 세일을 했는데 달걀, 딸기 등 신선식품을 1,000원에 팔아 서버가 마비되는 일까지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사용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매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 10억 원어치 쿠폰 17만 장이군요. 17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어치 쿠폰을 17만 장을 하루 만에 뿌렸다. 현재 이제 K 베뉴, 한국 상품 전문가인 K 베뉴 관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 18일부터 한국 상품 전문가인 K 베뉴에서 1,000억 원 상당의 쇼핑 지원금을 제공하는 천어페스타를 시작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쿠폰 약 17만 7천 장이 행사 첫날에 품절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로 사람들이 요즘 먹거리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먹거리를 1,000원에 팔면서 주요 프로모션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중에서 뭐 100만 원짜리 할인 쿠폰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시커머스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뭐 당연히 가격이 싸서겠죠. 주요 원인이 분석한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3만 원 제품이 알리에선 2,500원이다. 10대하고 70대를 올린 시커머스 비결. 자, 이른바 시커머스 차이나와 전자상거래 합성어가 초저가 전략을 내세우면서 10대와 60대, 70대 이용자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자, 그래프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그러니까 불과 한 5개월 전이죠. 그리고 현재 2월, 3월까지 봤을 때, 매출액 자체가 5개월 전이 100이었다고 하면, 딱 지금 5개월 지난 현재가 179.4다. 한마디로 한79.4%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국내 이커머스, 뭐 쿠팡이라든지 다 합쳐서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5개월 뒤에 96 정도로 빠졌습니다. 4% 정도가. 그만큼 중국 이커머스의 성장세가 빠르다. 이용자 수도 보게 되면은 20대 미만이 일단은 조금 많이 늘었고요. 네, 그리고 60대랑 60대 초과하는 60, 70대가 상당히 또 많이 이용한, 한마디로 이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이제 세대는 주로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를 쓰는 것 같고, 이제 조금 소비력이 약한 이제 젊은 친구들,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조금 차이나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다. 알리테무의 평균 건당 결제액은 1, 2만 원 선으로 초저가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초저가 전략은 10대와 60, 70대 이용자를 사로잡았다.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청소년층과 노년층에게는 가격이 매력적인 역할로 작용했다. 품질보다는. 자, 그리고 이제 이 차이나 커머스에서 가장 많이 구매되는 이제 품목이 패션이라고 합니다. 패션. 근데 이 패션 제품을 샀다가 뭐 중국에 이제 개인정보가 털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그 중국 이커머스 이용한 뒤로 뭐 해외 국제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이제 이런 분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품목별 거래액을 보니까 의류 패션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전전자통신, 생활 자동차용품이 3위였어요. 네. 많이 대체가 될수 있다는 거죠. 화장품도 4위였습니다. 중국 직구 순위가. 전체 비중 1위는 의류 패션이었다. 56%.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패션 사업 하신 분들이 사실은 조금 쉽지 않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커머스가 이제 굉장히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또 여기서 다이소가 또 나옵니다. 테무 알리 두렵지 않다. 다이소 패딩 5,000원의 비밀. 다이소가 아까 뷰티에서도 굉장히 선방을 한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다이소다. 전 제품 5,000원 이하, 고물가에 더 힘받아. 라고 해서. 자, 중국 이커머스가 치고 들어온 가운데 다이소는 어떻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을까? 뭐, 일단은 균일가 정책이 가장 클 것이고요. 네, 지난해 이제 매출 3조 원 이상을 넘었는데, 전국의 현재 매장수가 1,519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이소가 성장이 가능했던 첫 번째 요인은 무엇보다 균일가 정책으로 분석된다. 상품을 딱 6가지로만 판매한다.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가성비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소비자 인식. 그러니까 이제 다이소가 이제 그 잘한 점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뭐 물건 샀다고 해서 얘기를 하면 야, 이런 거는 다이소 가서 사면 싸. 라고 이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 자체가 브랜드의 기본적인 포지셔닝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다이소 가서 사라. 비결은 거창하지 않다. 박리다매와 규모의 경제다. 많이 팔면 된다는 거죠.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와 테무의 급부상에도 다이소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024년에만 50개에서 70개 매장이 신규 오픈할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이소의 공격적 확장은 미국에서 알리와 테무의 공습에 1달러 샵이 대거 문을 닫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미국에 이제 그 다이소가 있는데 패밀리 달러라는 그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패밀리 달러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1,000곳 정도가 문을 닫겠다고 했대요. 알리와 테무 때문에. 근데 국내는 다이소가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통업계에선 당분간 다이소의 성장이 계속될 걸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주 소비층 가운데 10대가 포진되어 있다는 점에서다. 10대들이 용돈을 받으면 달려가는 곳이 다이소다. 요즘 사실 다이소의 그 제품 그 만드는 기획력도 한몫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이소 MD들이 20, 30대 MD들이 굉장히 많고 SNS 트렌드가 형성된 제품들을 바로바로 만들어낸다라고 하고 있고요. 품절템까지도 얼마 전에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연령을 커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뭐 VT 리들샷 같은 대란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는 뭐 의류도 만들면서 패딩도 만들면서 3,000원짜리 반바지, 5,000원짜리 패딩 조끼들이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의류까지도 손을 뻗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트렌드에 민감한 20대들까지 다이소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이커머스가 치고 들어온 가운데 어쨌든 국내 K알리는 다이소가 있다. 자,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단신으로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Q10 아시죠? Q10. Q10이 이제 애경의 AK몰까지도 인수를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단신이니까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Q10그룹이 애경그룹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AK몰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 뭐 얼마 전에 11번가 인수한다고 했다가 이제 뭐 무산됐다고 기사를 본 것 같은데 AK몰은 애경그룹이 운영하는 AK플라자가 운영한 종합 쇼핑몰이다. 그래서 Q10 사장이 그 한국분이죠? 그 G마켓 사장이셨던 분이 이제 그 Q10 대표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점점 뭔가 좀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가지 인터파크도 인수하고. 자, 이제 커머스 이야기를 하면서 명품 플랫폼에 대한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명품 플랫폼 사업 구조가 생사 갈랐다. 국내에서 그 명품 플랫폼에 뭐 반란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 캐치패션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캐치패션이 영업을 종료 선언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젠테라는 브랜드는 계속 잘 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브랜드는 명품 브랜드가 이제 명품 플랫폼이 문을 닫고 어떤 플랫폼은 잘 되고 어떤 차이가 있었냐? 사업 구조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품 플랫폼 업계 후발주자들의 생사가 엇갈리고 있다. 젠테는 브랜드를 인수하고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반면 국내 캐치패션은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영업 종료를 선언했다. 이들의 성패를 가른 것은 바로 사업 구조였다. 어떤 사업 구조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설립한 명품 플랫폼 젠테는 국내 유명 럭셔리 패션 브랜드 블라인드 리즌을 인수했다. 단순히 유통마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인수를 기반으로 직접 제품 생산까지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치 패션은 이제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캐치 패션은 유명 명품 플랫폼들과 정식 파트너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하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동안 다른 플랫폼은 상품을 직매입하거나 자사 오픈마켓에 입점시키는 방식이었다. 캐치 패션은 판권을 인정한 공식 파트너사와 직접 거래하는 플랫폼이란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명품 플랫폼의 흥망을 가른 건 사업 구조였다. 젠테라는 브랜드는 유럽 현지의 7,000개 디자이너 브랜드와 상품을 직거래하는 구조다. 자체 ERP를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재고를 연동하는 그 전략을 취했고, 브랜드와 제품을 모아서 판매하는 수준이 아니라 컨텐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브랜드의 기원, 디자이너 이야기, 제품 스타일링 방법, 컨텐츠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반면에 캐치 패션 같은 경우에는 가격 비교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데 그쳤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거라고 하면은 플랫폼이 제공해야 될 고객한테 어떤 그 미래 자산은 사실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컨텐츠가 이제 향후 이커머스의 생존을 한가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W 컨셉이라든지 이런 29cm 이런 여성 중심의 패션 브랜드도 컨텐츠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 자, 3월 25일 월요일 기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기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는 제가 그 주류 트렌드 몇 가지를 가져봤는데요. 제주 맥주가 망했다고 하네요. 예, 제주 맥주가 자동차 부품 기업에 매각이 됐다.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 자, 수제 맥주 업계 1호 상장사인 제주 맥주가 상장 3년 만에 매각됐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차별화된 제품과 사업 모델로 국내 주류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걸로 기대를 모았지만, 양적 성장에 집중한 탓에 편의점 맥주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자만 기록하다가 주인이 바뀌게 됐다. 근데 사실 맥주를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편의점이 제일 크니까 들어가는 건 맞는데, 자, 제주 맥주는 그러면 왜 망했을까? 일단은 업계에서는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의 선대 업체였던 제주 맥주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며 시장을 초반엔 주도를 했지만 네캔 만원이라고 불리는 기존 편의점 시장에서 적극 편승하면서 몸집 불리기에 집중한 것이 결국에는 악수로 돌아왔다. 뭐 제주 위트에일, 제주 펠롱에일 이런 제품들이 반응을 한때 일으키기도 했지만 편의점 매대 밖에서 편의점이란 유통 채널 밖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데는 사실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 수제 맥주 전문점과 펍등 유흥 채널을 중심으로 소비되던 수제 맥주는 사실상 가정 채널로 유통이 제한되면서 마트나 편의점 등으로 판로를 개척해서 호황을 맞게 됐다. 하지만 편의점 채널은 역설적으로 수제 맥주의 성장을 제한하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든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결국엔 네캔만 원에 사는데 그게 네캔만원 맥주지, 이게 뭐 고급 맥주다, 수제 맥주다라고 인식을 가지기엔 사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보게 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맥주들 많잖아요. 뭐 버터 맥주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한 캔에 뭐 5천 원, 6천 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호기심에 먹어봤다가, 뭐야, 생각보다 별로잖아. 외면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콜라보 맥주만 넘쳐나는 현재, 현실이 됐다. 그리고 그 사이에 와인이라든지 위스키가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 맥주의 인기가 한풀 꺾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주 맥주를 비롯한 수제 맥주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몸집 불리기보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정립해야 되는 거다. 즉 브랜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유행이라는 게 핫하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유행은 변하거든요. 트렌드는 바뀌거든요. 결국에는 요즘 여기 핫하대라고 하는 거는 또 빠르게 그만큼 식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주류 트렌드에서 소개를 하면서 요즘 그 소주 자체도 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더 싸고 더 순하게 타먹는 술 소주의 변신. 요즘 그 주류 트렌드가 믹솔로지라고 해서 믹솔로지 들어보셨나요? 믹솔로지가 뭐냐면 술에다가 음료랑 과일을 섞어 마시는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민술 소주가 급변하는 주류 시장의 유행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도수를 낮추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다른 주종으로 옮겨간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술에 음료나 과일을 섞어 마시는 이른바 믹솔로지 유행이 확산되는 가운데 희석주 시장에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원래 이제 소주의 포지셔닝 자체가 원래 노동주 역할을 했던 굉장히 그런 독한 그런 독주의 이미지에 가까웠는데 최근에는 다른 술과 타먹는 술로 마치 맥주처럼 그런 역할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맥주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맥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소맥의 재료로 활용되기도 하듯이 소주가 그런 역할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15.5도까지 소주는 계속 꾸준히 도수가 낮아지고 있고요. 뭐 세로라는 제품도 돌풍을 일으켰고 계속해서 이제 소주가 아니라 희석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주류 업계는 희석주 유행이 계속될 걸로 전망하면서 저가 소주 수요가 늘어날 걸로 전망됐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다 이제 점점 순해지는 그런 소주의 모습을 보면서 믹솔로지 트렌드와 함께 소주 자체가 그 자체로서의 노동주 역할이 아니라 다른 희석주의 재료로서 활용되는 그런 변화를 또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먹는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삼양식품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삼양식품에서 이제 불닭볶음면이 대박을 치면서 해외 매출이 처음 8천억을 돌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라고 해요. 삼양식품이 이제 불닭이 히트를 치면서 5년 연속 해외 매출 실적을 갈아치웠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사실 해외 수출 덕분이긴 한데 이런 식음료, 코스메틱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내수 시장은 저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해외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고 처음에 제품을 기획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 전략을 같이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지 않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달앱인 쿠팡이츠에서 무제한 무료 배달을 선언을 했어요. 네. 지금 현재 무료 배달앱은 이제 그 두잇이라는 앱이 있죠. 네.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두잇이라는 앱과 또 쿠팡이츠가 이제 무료 배달을 선언하면서 배달 업계가 지각 변동을 맞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쿠팡이츠가 쿠팡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 쿠팡 멤버십인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10% 할인을 제공을 해왔지만 이제는 10% 혜택이 없어지고 배달비 무료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단한곳 배달이 아니라 묶음 배달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는 배달의 민족, 2위가 요기요, 3위가 쿠팡이츠인데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차이는 거의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료 배송을 토대로 해서 요기요를 따라잡겠다는 거죠. 쿠팡이츠가 배달의 민족의 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해서 사실상 승부수를 띄웠다. 그래서 이제 과연 두잇이나 쿠팡이츠처럼 무료 배달, 무료 배송이 과연 자리를 잡을 것이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그 사회문화, 결혼에 대한 또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 결혼이 지난해 조금 처음으로 한 10년 만에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등한 이유가 좀 슬퍼요. 반등한 이유가 국제결혼 때문에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자, 혼인 이혼 건수, 남녀 초혼 연령 추이를 보면 혼인 건수가 이제 2023년에 약간 지금 보면 늘었는데 19만 3,700건으로 예, 국제결혼이 한몫을 했다라고 하고 이혼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혼을 1년에 몇 명이 하느냐, 9만 2,400명이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국내에서 이제 남자 결혼 평균 연령이 몇 살일까요, 여러분?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자 평균 결혼한 연령이 작년 기준으로 34세입니다. 그리고 여성도 31.5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한40다 돼서 결혼하는 거죠. 예. 저도 올해 이제 37살인데 아직 결혼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코로나로 결혼을 미뤄왔던 예비 부부들이 결혼을 하면서 지난해 혼인 건수는 12년 만에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19만 3,700건으로 1% 늘었다. 1%. 혼인 증가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20만 건대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지난해 이제 증가 요인에는 내국인끼리의 결혼은 감소하고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전체 결혼의 10%를 차지했대요.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은 외국인하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런 소식들은 항상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3월 25일 기사들 한번 읽어봤습니다.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출근길 마케팅 트렌드 방송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팟빵에서 같이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인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오신 분들. 네. 자,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예, TV님 안녕하세요. 안나님 반갑습니다. 빵새님 좋은 아침입니다. 우마님 감사합니다. 지우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써니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처음이네요. 근데 앞으로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직램프님 인사드리고요. 아들 부자님 반갑습니다. 빵이유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SSOPL님 월요일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코스모스 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신농 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혜진 님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사드리고 월요일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또 재미있는 유익한 소식도 들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3월 한달잘 마무리하시고 또 4월에 이제 뭐 지방선거 하루 쉬고 벚꽃도 보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기운 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힘내시고 좋은 한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